저희가 오늘 이제 지난주 빼고 그 전주와 전전주에 이제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을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우리 같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그 누룩의 비유와 기독교의 변질 세 번째 시간, 헤롯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에 이제 걸쳐서 저희가 이제 누룩의 비유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와 같이 소위 기독교계의 엄청난 부흥을 예견하신 그러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 비유들은 기독교계의 엄청난 변질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었다. 누룩은 성경 전체에서 부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쓰이질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누룩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실제 빵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분명하게 해석해 주셨죠. 이때 누룩은 교리를 말씀하는 거다. 바리새인의 교리, 사두개인의 교리, 헤롯의 교리,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의 가르침, 이들의 이 교리, 이들의 누룩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하는지를 경계하고 행여라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된다면 즉시 제거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러한 그들의 누룩, 즉 교리 가르침을 우리가 경계하려면 그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가,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파악하고 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앞에 두 가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의 누룩 또는 사두개인의 누룩은 상대적으로 좀 파악하기가 수월했습니다. 반면에 이 헤롯의 누룩, 헤롯의 가르침은 도대체 뭔가, 헤롯의 교리는 도대체 뭔가, 이것은 조금 이렇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에 관해서 많은 말씀, 헤롯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관한 사실부터 먼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헤롯의 행위가 그렇다면 그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동명이인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이름인데 읽다 보면은 뭔가 안 맞아요. 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철수가 여러 명이듯이 거기도 지금 똑같은 이름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철수라고 그냥 여기서도 철수라 그러고 저기서도 철수라 그러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다 보니까 얼핏 보면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 이건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최소한 그 여섯 명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죠 생각보다 헤롯이 여섯 명이 등장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조금 앞선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제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 시점에서 그 두 살 이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던 헤롯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그 존재했던 그 성전, 그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성전이 이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이제 지은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뭐 이런 걸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수르바벨이 이제 재건한 그런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또 좀 훼파되고 하면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롯 대제가 이제 유대인들의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단히 좀 거창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재건해 놓은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헤롯 대제가 바로 그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고 또 유아 살해를 지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제에게 아들이 셋이 이제 유명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아켈레오라는 아들이 있고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있고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인데. 성경에 보면 이게 이름에 구분이 없이 그냥 어디서는 안티파스라 그러는데 어디서는 그냥 헤롯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마가복음 8장에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하실 때 이 헤롯은 그럼 누구냐? 어떤 헤롯이냐? 여섯 명 다를 지칭하신 거냐? 아니에요. 이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여섯 명 중에는 아직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등장하지 않는 헤롯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바,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특별히 이제 그 로마 치하에 있는 유대 지역을 이렇게 이제 통치하는 그 이 통치자들 중에서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사분 영주였습니다.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갈릴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헤롯의 누룩에 나오는 그 헤롯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 빌립, 아까 제가 그 헤롯 대제에게 유명한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빌립을 언급했었잖아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이 이제 책망했죠. 그래서 결국은 침례자 요한이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목베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을 목뺀 사람도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 32절에 보니까 이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 우리는 보통 여자를 보고 여우라고 하고 남자를 보고 늑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헤롯을 보고 여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여우예요. 팍스. 여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이제 교활한 사람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헤롯 안티파스를 추종하는 이러한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을 일컬어서 헤롯 당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헤롯 당원. 영어로 이제 헤로디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헤롯 당원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두 번인가가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유대가 이제 로마 치하에 이렇게 있는 것인데, 유대 사회에서 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로마 정권에 빌붙은 사람들 중에 이 헤롯 당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볼 때이 기득권 세력 사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인텔리 계층이고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또 있다 그랬죠? 다 까먹었죠. 그래서 이게 반복이 필요한 거죠. 사두개인이 있다 그랬죠. 지금 유대 사회 내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어떤 세력들 분파들 중에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또 SNF파도 있고 여기 나오는 헤롯 당원도 있고 열심 당원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을 이제 땅의 사람들 암헤레츠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지금 로마 정권 친로마적인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도 있고 또이 헤롯 당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이 로마 세력에 대단히 적대적이면서 빨리 우리가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단순한 어떤 저 멀리 있는 책이 아니라 이 현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하기 위해서는 그 로마 사회 내에 지금 그 분위기, 그러니까 로마가 아니라 유대 사회 내에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어떤 세력 분포나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정권에 타협하지 않고 대항하려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열심 당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 항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셀롯이라고 이제 불렀죠.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도 그런 축에 속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이 로마 정권에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구도를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친로마 세력은 헤롯 당원과 사두개파가 있는 것이고 반로마 세력은 열심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으르렁거리는 사이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같이 나오니까 저 사람들이 대단히 이렇게 짝짝꿍 친했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대단히 적대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권의 그러니까 하수인들이에요. 꼬뚜각시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법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야 우리가 로마 법을 다 따라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로마가 주는 어떤 특권을 이제 받아 누리는 것이죠. 상당한 특권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지역 사회 내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그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가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폭동을 일으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치안이 불안하고 이러면서 문책을 당하면서 로마의 공권력이 이쪽으로 투입이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조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세금도 잘 받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 열심 당원 이런 사람들은 정부의 세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로마가 통용하는 그 화폐에는 이 로마가 신이라고 숭상하는 그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딱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유대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땐 이거는 완전히 이거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한 동전을 소유하는 것 자체조차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용하고 이러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낼 때도 그러한 것이, 그러한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은 다른 다른 화폐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헤롯 당원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바리새인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전히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가 공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공모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도 이 일에 있어서는 공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헤롯과 헤롯 당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일단은 좀 오늘 주제에 한해서는 좀 동일하게 취급해도 되겠다. 우리가 지금 헤롯의 누룩을 얘기할 때 헤롯 자체와 헤롯 자신과 또 헤롯 당원 이 전체를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들의 누룩이다, 이들의 가르침이다, 이들의 교리다, 이들의 실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헤롯의 누룩이 뭘까?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헤롯의 누룩의 구체적인 첫 번째 내용은 세속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세속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다. 사도 누가가 기록한 그 기록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가 다 사도 누가가 기록했죠. 이 기록들에 의하면 헤롯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로는 들으시고 손은 부지런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같은 날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100%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어쨌든 또 이 중에도 또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를 보니까 분명히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에서 이제 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 사도들이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제 말을 전할 때 그 동료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의 일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그 23절부터가 이제 22절 23절부터가 이제 풀려난 장면인데 거기에 보니까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헤롯 이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주사역지였던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통치 관할 구역 내에서 어떤 위협이 되는 세력만 되지 않고 그냥 뭐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그냥 뭐 좋은 소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 같았으면 사실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헤롯의 누룩의 첫 번째 내용을 세속적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 세상적인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똑같은 구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권에 협조적인 한은 세상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상황이 되게 되면 반드시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를 보십시다. 만약에 교회가 지금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세상의 지금 흐름에 따라서 동성애도 다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교회는 핍박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카톨릭이 그런 걸 인정하고 있지요. 동방정교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소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이 동성 결혼이 지금 합법화가 된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시대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해야 돼, 이러면서 그런 것에 동조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이게 죄다, 이건 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질책했더니 결과적으로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벤 그러한 이 해로처럼 교회가 그렇게 그런 일들을 이제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핍박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그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조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헌금에 대한 세금 공제 문제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을 때 그것을 국가가 너 잘했어 그러면서 뭔가 돈으로 돌려주는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고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서부턴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워낙 일찍부터 그런 것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같은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괜찮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 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교회들을 지금 여기서 다뭐 비판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는 어쨌든 우리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국가가 혜택을 준다. 저는 이 개념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헌금의 의미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8장 5절과 12절에 가서 보시면 먼저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또 이것은 형제 사랑의 표현이고 물질을 통한 성도 간의 교제이고 특별히 균등케 하는 원리에 따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고 나중에 상황이 역전될 때또이 부유하게 된 사람이 다른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그래서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교회 내에서 어떤 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실제적인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부할 때 하나님께 바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불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자신의 어떤 이 업보, 좋은 업보, 좋은 공덕을 쌓기 위해서 보시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기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위예요. 불교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샤머니즘적인 생각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 뭔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쌓으면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 이 뭔가 착한 일과 내가 지은 악한 일이 이렇게 저울에 달아져서 그래 뭔가 좀 경감되겠지 하는 그러한 막연한 마음으로 그러한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가 이러한 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부금의 그러한 개념에 우리 헌금을 갖다 맞춰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가 세금 공제를 할 때 얼마를 돌려준다고 하니까 지금 그것을 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 다 받는데 나만 안 받으면 너무 손해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탐욕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 그거 받아서 다시 헌금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얼핏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이 좋다면 그 수단도 반드시 좋아야만 합니다. 정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도 정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이 소위 선행을 위한 어떤 기부 행위, 자신의 어떤 그 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부 행위로서의 그 행위를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과 동일시하면서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헌금을 얼마나 이제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 연말에 그런 것 자체를 띄워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록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헌금도 헌금함 저쪽 뒤쪽에 넣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전부 그냥 무기명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하셨는지 기록에 그 자체가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떼어드릴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타협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 전체가 다 타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한 혜택을 줄 때, 교회에 줄 때, 이 세상에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사탄이라고 하셨는데, 국가가 그런 것들을 교회에게 혜택을 줄 때 그냥 주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개념적으로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성이 부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그 헤롯의 누룩이 아니겠는가?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교회를 부패시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의 내용의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제가 이 세속적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 구체적인 내용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함, 이것이 헤롯의 누룩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좀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헌금의 세금 공제 혜택과도 좀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헤롯을 일컬어서 여우라 하셨습니다. 여우,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평소 원수 사이였던 빌라도와도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꺼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교활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이렇게 이제 붙잡혀 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6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어 그분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그렇죠. 여기에 지금 헤롯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곧 헤롯에게 그분을 보내었는데 그때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그러니까 원래 갈릴리는 저 위쪽이고 예루살렘은 아래쪽인데 지금 헤롯이 어쩐 일인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하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를 원하였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그분을 비난하더라. 11절에 보시니까 헤롯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 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원수였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이해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니까 언제든지 원수도 친구처럼 그렇게, 이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수도 사랑하라 그건 아니죠. 예, 이건 교활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자신의 목적, 즉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목적에 있어서는 그 원수와도 기꺼이 간을 빼어주면서 이렇게 참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을 따르는 헤롯 당원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치려고, 즉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즉시 헤롯 당원들과 의논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그 정치적 이해가 누구와 맞아떨어졌냐면 헤롯 당원들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서로 상의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니까 이제 좀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5절부터인데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그렇죠, 여기도 지금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부의 말을 상당히 그럴듯하게 이렇게 먼저 했습니다. 17절,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대단히 유명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이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게 함정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공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심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이 데나리온이 지금 이제 로마의 화폐지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사실 그 어떤 배경, 이 유대 사회의 어떤 세력의 어떤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은 조금 밋밋해질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은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이 이야기가 좀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들이 물었어요.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이렇게 되면 누가 반발할까요? 예? 바리새인이 반발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지금 유대의 지금 이 근본주의자들이면서 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이 로마 정부나 로마 신들을 섬기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동전도 지금 이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세를 바쳐라 이렇게 이 카이사르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선동해 가지고 저 예수가 하나님 섬기는 그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배반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잡아갈 그러한 이제 함정인 것이고, 그런데 공세를 그러면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헤롯 당원들이 이제 이 로마 정부에다가 이제 얘기해서 이자가 지금 반란을 일으킵니다. 국가에 지금 충성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잡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딱 외통수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도 못 하실 거고 저렇게 대답도 못 하실 거고, 이걸 노리고 지금 함정으로 놓고 이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이 교활한 것을 이제 간파하시고 위선자라고 꾸짖으신 다음에 먼저 동전 하나를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전이 지금 이 헤롯 당원의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이 바리새인의 주머니에서 나왔는지는 성경에 이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리새인의 주머니에서 이게 나왔다면 여기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거는 상당히 변질된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진 그 동전을 스스로가 유통하면서 그 로마 제국이 제공해주는 어떤 치안과 어떤 안전 이런 것들의 혜택을 너희가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그것에 스스로 복종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카이사르에게 지불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또한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이것보다 좀 더 이렇게 깊게 풍성하게는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제 그 정도입니다. 더 깊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자기들이 계획한, 의도한 바대로 예수님이 이제 걸려들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빌미로 해서 나중에 이제 거짓 고소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 법정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끌려오셨을 때 어떤 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자가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러면서 거짓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사실 예수님 금하시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로마 사회, 로마 정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발하도록 뭔가 어떤 조금이라도 그러한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으셨는지를 철저하게 이 빌라도도 조사하고 헤롯도 조사했는데 그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고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누룩의 비유와 기독교 변질, 세 번째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헤롯에 관하여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를 못하고 이제 두 가지만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신약 교회가 시작되기도 이전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 베드로의 믿음 고백 직후에 지금 이제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한참 이전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변질되어 갈 것인지를 비유의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대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국이 이제 신비의 형태로 감추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 교회가 어떤 식으로 부패하게 될지를 이미 밝혀놓으신 것입니다. 그 변질은 겨자 풀이 겨자 나무가 되어서 새들 즉 예수님 스스로 해석해 주셨듯이 마귀들 그렇죠 마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새들이 그 마귀들이 깃드는 거대한 나무로 변질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여자가 이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은 누룩이 마침내 그 전부를 다 부풀게 하는 변질시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누룩을 교회와 누룩을 연관시켜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에 보니까 누룩은 교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가르침, 교리, 그들의 어떤 실행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기도 하고 사두개인의 누룩이기도 하고 또한 헤롯의 누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교리적으로는 보수주의였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었고 겉으로 보기에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언행이 불일치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어깨에 자기도 감당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러한 행위들이었습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이 신약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 온전한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개념의 주일 성수를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 구약시대 성전 건축 개념의 예배당 건축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 온갖 이런 것들을 교회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바리새인의 누룩 중에 성도들을 갈취하려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이런 갈취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교리로 가르치는 이런 행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해당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 거칠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 된다 하는 식으로 거칠애로 보이기 위해서 이 교회가 뭔가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세를 과시하려는 행위,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교회가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감투쟁탈전을 하게 될 때 이때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랍비라 불리는 것, 선생이라 불리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호칭의 사용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보다 박사로 칭함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쓰인 단어인 레버런드라는 단어를 목사들에게 패스터라고 쓰지 않고 레버런드라고 이렇게 쓰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심지어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이들이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는 두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낙타에게는 긴장하면서 모기에게는 관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인텔리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의 믿음은 자유주의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뭔가 이 누구 표현대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단순히 윤리로 만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영적인 세계조차도 촉감을 통해서 감지를 해야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방언이나 입신이나 환상이나 환청이나 손 떨리는 것이나 신유나 이런 뭔가 이 몸에 보이고 뭔가 이 감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 이것은 사두개적인 누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이들은 짜릿한 것, 자극적인 것, 신기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화려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인 것입니다. 이 강단을 이 무대처럼 꾸며서 화려한 조명과 현란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음악을 사용해서 락 콘서트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두개인의 누룩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기득권과 사회적 안정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이게 사두개인의 누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중립주의, 신복음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중도와 타협의 정신으로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으려는 이러한 시도, 세상과의 이 분리, 세퍼레이션을 부정하면서, 거부하면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렇게 나아가는 그 경향, 이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인 것입니다. 자꾸 복음을 사회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근본주의적인 믿음을 조롱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련된 믿음입니다.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믿냐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믿는 꼴통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세련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인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교회 내에 교회에 대한 이 세속 권력의 이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이 당근과 채찍 모두를 사용해서 교회가 자꾸 세상에 예속되도록 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이 교회 내에 침투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하려는 시도라면, 이 헤롯의 누룩은 교회 밖에서 세상적인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컨트롤하려는 그러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누룩들을 조심하고 우리 안에도 행여나 이러한 것들이 부풀어져 가고 있는지, 그 조그만 누룩에 의해서 어디 한구석에서 이렇게 부풀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심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이 현대의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과민한 그런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하셨고 악한 것은 그 모양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언제까지나 순수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주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장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476장을 일단 펴시고요. 476장 많은 물이 몰려오네. 사실 제가 이제 목양자로서 사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이런 것이 우리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개가 돼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뭐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이제 거치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토요 구령 모임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까치산역에서 이제 형제 한세분 정도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프리칭을 하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이제 몇 사람들 기다리는 동안 프리칭을 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오늘은 일찍 끝났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 분은 이제 저의 이렇게 제가 한참 전하고 있는데 물티슈를 꺼내더니 제 구두를 이렇게 이제 닦아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당황해가지고 아유 그리스도인이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남자분이신데 아니랍니다. 그냥 하고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아 이분이 좀 공덕을 쌓으려고 하시는 불교도신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계속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좀 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딱 전하는 순간에 어떤 덩치가 대단히 큰 분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이제 오면서 이제 얼굴을 이제 확 찡그리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하면서 욕을 이제 하면서 이제 삿대질 하면서 이제 멱살을 잡을 듯이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전도지 보통 이제 한 장을 이렇게 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이제 뺐더니 이제 그걸 이제 확 찢어가지고 이제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칠 기세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금방 이렇게 이제 버스에 이제 탔고 다른 또 이제 주위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안 들으면 그만이지 왜 저러냐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종종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거리에서 전할 때,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형제들이 그런 이제 크고 작은 시비에 이렇게 이제 좀 휘말릴 때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조금 더 이제 그것이 좀더 조금 위협이 좀 심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볼때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올바른 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의 그 부패된 심성이 그런 것들을 듣기를 싫어하고 또 현대 사회가 점점 더 급속도로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하나 걸리면 내가 작사를 낸다. 죄송합니다. 예쁜 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 짜증과 불만과 사회에 대한 불만과 이런 것들 가득 찬 사람들이 이제 도처에 있기 때문에 언제 이제 그런 봉변을 당할지를 이제 모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교하게 될때 이제 동성애에 관한 이러한 설교나 또 이제 세상 권력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할수 있을지 참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런 것들을 법으로 금지하고 차별금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통과되면 이제 그 어떤 목사도 사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걸 얘기하면 그럼 잡혀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제 그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 오실 날이 정말 코앞에 다가온 것을 저희가 느끼고, 어쨌든 저희가 끝까지 참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실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결할 수 있도록, 신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76장입니다. 많은 물이 몰려오네. 이게 이제 좀 생소한 노래이긴 하지만은 이게 이 올해 1월 달에 배우셨던 찬송이에요. 많은 물이 몰려오네. 476장입니다. 많은 물이 몰려오네. 밝은 빛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흰옷 입은 피로 씻은 교회라 어린 양의 피로 씻기운 교회 좀 없고 흠도 없네 어린 양의 피로 씻기운 교회 좀 없고 흠도 없네 천지 진동하는 찬송 주를 경배하도다 승리 깃발로 비섰네 주가 이끄는 군대 어린 양의 피로 씻기운 교회 좀 없고 흠도 없네 어린 양의 피로 씻기운 교회 좀 없고 흠도 없네 슬픔 두려움 다 버리고 폭풍 겁내지 마라 앞에 있는 승리 보며 굳센 용기 더하라 어린 양의 피로 씻기운 교회 좀 없고 흠도 없네 어린 양의 피로 씻기운 교회 좀 없고 흠도 없네 4절 일어나서 하십시다 소리 높여 외치어라 승리의 날 가깝다 만국의 왕 구주 예수 오실 날이 멀잖네 어린 양의 피로 씻기운 교회 좀 없고 흠도 없네 어린 양의 피로 씻기운 교회 좀 없고 흠도 없네 아멘 주님께서 만약에 저더러 저의 어떤 노력과 어떤 선한 행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열심히 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 저는 천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저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 참으로 제가 얼마나 정말 끝까지 부패한 자인지 심각하게 부패한 자인지 그것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 도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구원자로 믿고 그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그 행위 하나만을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오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그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깨끗이 씻기어서, 그래서 이렇게 참100% 완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로워진 자들, 더 이상 죄로 말미암은 그 정죄함이 남아있지 않게 된 자들, 그러한 자들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공중에 임하셔서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참 우리 주님의 순결한 그 신부로서, 순결한 처녀로서 그렇게 잘 단장되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